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누르와 디몬과 파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골치 아픈 문제는 내게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누구나가 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내 생각대로만 되지는 않고 개인도 가정도 기업도 교회도 심지어는 나라도 이런저런 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느 문필가는 어려운 문제라도 문제를 만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라고 하는 말을 했지만은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들이 다 똑같은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개인이나 공동체가 건강해서 그 문제를 잘 극복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그런데 그 개인이나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해서 이게 잘못되면요 발목 잡히게 되지 않습니까? 발목 잡혀서 한 걸음도 앞으로 못 가게 하는 이런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예가 있죠. 민수기 12장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님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침을 받지만 나병에 걸린 미리암 때문에 한 주간 이 7일 동안이나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한 걸음도 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됐으니까 그런 문제는 발목 잡는 문제였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문제는 지혜롭게 잘 해결을 하고 처리를 하면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축복의 그 디딤돌이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것이 바로 그런 부흥의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 교회도 본문처럼 부흥되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됨으로 해서 어떤 문제나 사탄의 공격이 우리 안이나 밖에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해서 디딤돌로 삼게 되면은 더 크게 부흥하고 발전하게 되는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사는 우리 개개인 모두가 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 오늘 본문 말씀은 보시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를 배경으로 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사도들과 예수님의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능력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래서 급속하게 부흥된 교회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설교를 하니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를 하고 세례받는 일이 있을 정도로 아주 급박하게 부흥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교회가 부흥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부흥했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이 교회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구성원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 교회 교인들의 대부분은 그 원래부터 그 팔레스타인에 오래오래 살던 소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교인 중에는 더러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온 사람들도 많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옛 조상 때부터 멀리 외국에 나가서 살다가 돌아오게 되었던 소위 헬라파 유대인들도 같이 섞여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사고방식이나 그 여러 가지 의식 구조를 보게 되면은 본래 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는 조금 달랐습니다. 뭐 살아가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간격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도 우리가 들기는 하는데 자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성도들이 너무너무나 기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팔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치게 되었는데 교회는 그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사람이 다 완벽합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 부족하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되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구제에서 빠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원망이 생기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이지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뭐 여기까지는 참 좋은 일입니다. 제자가 많아졌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됐다, 교회가 커졌다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산헤드린 그 공회에 끌려가서 핍박을 당하신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바깥에서 온 핍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려운 일은 구제로 인한 문제, 그러니까 이 교회 내부에서 생겨난 문제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때까지는 교회 안에 집사나 권사 같은 이런 직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걸 이 사도가 다 맡아서 관장하던 때니까 그래서 구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 원망은 사실은 이 사도들을 향한 원망이고 그래서 교회가 이걸 잘못 처리하면 아주 교회 밑에서부터 흔들릴 수도 있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또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서두에 제가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잘 해결하면 미래를 위한 축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그와 같은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기 본문 말씀의 시작은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로부터 출발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끄트머리를 보게 되면은 그런 문제를 이 사람들이 다 뒤집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가 크게 더 부흥하게 됐다 하는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있었지만 교회는 더 크게 부흥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아주 멋진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큰 복을 받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 교회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얻게 되기를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참 건강하고도 아름다운 이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데 오늘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에도 그리고 우리 교인에게도 임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극복했나? 그때 그 성도들의 밑바닥에 그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어떤 것이 있었는데요. 그게 다름이 아니라 사랑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따뜻한 배려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교인들이 서로 배려했어요. 여러분 그 배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고 하면은 일을 나누어서 만든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들은 원망을 들으면서 처음에 성도가 얼마가 없을 때는 사도들이 말씀도 전했지만은 굳이 하는 일도 맡아서 하는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해서 성도가 많아지면서 일이 다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저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일을 좀 도맡아서 함께 일을 할 일꾼들을 세워서 나누어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기 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어떤 일이죠? 구제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독불 장군 같은 사람은 남에게 맡기지를 않습니다. 왜? 독불 장군이기 때문에 내가 제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오늘 우리들도 가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기 사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셨습니다. 구제하는 것 우선 너무 일이 많아서 제대로 안 된 거니까 앞으로 구제하는 일은 맡은 분들을 세워가지고 그 일을 맡기겠다. 다시 말하면 돈주머니를 통째로 넘겨주겠다. 이렇게 한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일을 나누는 따뜻한 배려를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놀라게 되는 것은 지금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구제를 잘 받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구제를 못 받는다고 지금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 원망하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배려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일곱 사람을 집사님으로 세웠는데 5절 말씀을 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로와 디몬과 파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게 왜 놀라운 거냐고 하면은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일곱 집사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보시게 되면은 여기 스데반, 빌립, 나중에 니골라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이름들이 전부가 다 이 외국에서 오래오래 살다가 온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은 형편 보게 되면 우리 한국 동포들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철희, 뭐 철수, 영희, 순희 뭐 이런 뭐 순수한 한국식 이름이 아니라 여기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 데이비드 되기도 하고 피터가 되기도 하고 저 같은 사람은 뭐가 됐죠? 사이먼이라고 이런 이름이 생기기도 하고 세라 뭐 이런 이름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소개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순수한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고 헬라식 이름을 가졌다고 하는 그러한 말인데 여러분 이건 뭘 말해주는 겁니까? 여기 선택된 일곱 집사님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동안에 원망을 많이 했던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속에 놀라운 사랑과 배려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미안합니다. 우리가 잘하고 이 구제도 잘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부실해가지고 구제를 못 받고 빠진 분들이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있다고 하니까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여기 일곱 집사님들 다 맡아서 할 건데 전부가 다 우리 히브리파 유대인 가운데 뽑은 것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서 택했으니까 앞으로 참 잘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헬라파 유대인 일곱 사람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따뜻한 배려입니까? 그 구제의 일을 맡은 사람 일곱 사람 이 집사님을 전원을 다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뽑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렇게 일꾼을 세우는 데서 저 개인적으로 정말 감동받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일곱 사람 모두 헬라파 사람들을 세웠는데 헬라파 사람들 일곱 사람들을 세우면서 여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평이 없었다고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제가 감동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헬라파 사람들 이제 당신네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만 모조리 세웠으니까 이제는 구제가 어떻다고 얘기하지 마라. 입 박쳐라. 뭐 이러는 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라도 정말 일할 만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당연히 조상적부터 살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헬라파 사람들은 조금이고 우리가 더 많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7명 세우려고 그러는데 4대 3으로 하자. 혹은 뭐 2대 5로 하자. 우리가 4명, 헬라파 3명.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하나도 그런 식으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전부가 다 이 헬라파 유대 사람들, 당신들이 맡으셔서 이 일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는 7명 전원을 다 헬라파 사람들한테로 넘긴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 가운데는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불평한 사람이 없단 말씀이에요. 한 사람도 원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거 정말 사랑의 배려도 충만하게 있는 이런 놀라운 일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가만히 읽어보시게 되면은 참 그 교회는 놀라운 덕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인사 문제, 뭐 인사 문제 뿐이겠습니까? 누가 무엇을 맡든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조금도 갈등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장에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가룟유다가 배반을 하고 자살을 했잖아요.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의 자리가 비게 되었을 때 그 자리를 채우는데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과 마띠아 이 두 사람을 놓고 제비뽑기를 했는데 아마 여러 사람이 응원했을 겁니다. 아 마띠아가 돼야 된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아 요셉이 돼야 된다 그러고 그런데 제비뽑기를 했더니 둘 중에 누가 됐어요? 마띠아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띠아가 열두 제자 가운데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탈락한 요셉이 원망했습니까? 아니요.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되기를 원했던 그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불평했습니까? 아니요. 일절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눈꽃만큼도 원망하는 것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2장과 3장 읽어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이 나오지요.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로 앉아있더니 장애인을 일으키는 과정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베드로와 요한 외에 나머지 제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예루살렘에 계신 거죠. 뭐 어디 멀리 간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안드레는 어디 갔고 야고보는 어디 갔고 또 얼마 전에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피택된 이 마띠아는 뭐 어딜 갔고 다른 제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거기에 있죠. 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맨날 이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만 맨날 등장하나? 그래도 이 나머지 열 사람의 제자들은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고 그저 제자로서의 직분을 다 잘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는 것처럼 일곱 집사님을 전부가 다 헬라파 유대인으로 채운다고 하더라도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 그것 가지고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교회가 그럴까요? 여러분이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이런 모든 문제를 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이런 부흥하는 교회가 되니까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그러면 어떤 데 관심이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되는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가 있을까? 우리 교회가 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부흥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될 수 있을까? 부흥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지. 이 일을 누가 할까? 저 일을 누가 맡을까? 저 자리에 누가 갈까? 그런 데는 관심이 없었더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부흥되지 않는 교회, 영적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일수록 그런 거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되더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바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것을 꼭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였는데, 이런 문제 속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였지만은 이 교회가 아주 크게 부흥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여기 일곱 사람이 다 개인적으로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아주 성령 충만한 분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애초부터 자격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3절 다시 가서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 그저 교회 바깥에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분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일곱 사람을 택해서 세웠는데 5절에 가셔서 보시게 되면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일곱 사람을 선택한 겁니다. 이분들이 다 영적으로 부흥하고 아주 탁월한 분들이다가 보니까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봉사하고 섬기는 그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집사님이셨어요? 오늘 본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6장 다 읽어보셨죠? 8절 이하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요, 사도 못지 않았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안 하면,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섬기고 있는 목사님 못지 않았단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아주 탁월한 영적 인물이셨습니다. 그분의 내면적인 기쁨과 그 능력이 얼굴에 그냥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그래서 6장 15절에 내려가 보시게 되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어땠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여러 번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도 했는데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 천사처럼 보이고 싶어서. 여러분, 천사의 얼굴처럼 되는 비결은요, 뭐 얼굴에다가 뭐 좋은 거 발라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뭐 마음속에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가도 어떤 시간에도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잘생기고 못생기고 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마음속이 편안해서 인자하고 덕스럽고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예수님 믿는 그런 모습이 겉으로 촉하니 풍겨나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지. 그래서 어느 식당에 가서 앉으면은,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소주는 뭘로 하시겠어요? 아, 그러면 참 제가 난처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스데반 집사님은요, 나중에 보면은 여기 7장 이하에 가보시게 되면은 우리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신 분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 여러분, 이런 분이 피택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빌립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8장을 계속해서 읽어나가 보시다 보면은 이 빌립 집사님은 모두가 다 천대하고 가기를 꺼려하는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선거한 사람. 에디오파 네세아에게, 그 에디오피아 네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므로 해서 최초의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가 된 사람이 바로 이 빌립 집사님이었습니다. 이런 스데반과 빌립 같은 분들, 이 집사님들, 뭐 목사님보다 못한 건 뭐 있습니까? 그 이상이지 않습니까? 사도보다. 이런 분들이 이제 다 선택이 되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불같이 부흥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교회 구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죠. 소위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결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영적 부흥을 경험한 탁월한 분들 일곱 사람이 선택이 되고 이제 구제 사역을 참 잘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그 이하에 쭉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 그 속가운데 한 가지 관통하는 원리가 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해서 부흥했는지 그 원리 하나를 사도가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확 붙들고 있는데 그 원리가 뭡니까?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없이는 부흥되지 못한다. 이걸 그들이 깨닫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붙들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서 보겠는데 12절 말씀을 보세요.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어떡하니 마땅하지 아니하니. 가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에서 구제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깨닫고 보니까 구제가 아무리 중요한다 한들 말씀 사역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가 구제한다고 해가지고 말씀 사역에 소홀해지면은 이거 잘못되는 게 아닌가 말이지. 우리가 말씀에 전념하기 위해서라도 구제 사역을 맡은 일곱 분의 집사님에게 다 맡겨서 세우겠다 하는 그러한 얘기거든요. 이분들의 마음속에 흔들림이 없는 그 원리 하나, 교회는 무엇으로 부흥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부흥된다고.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많이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수단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은혜가 담겨가지고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말씀의 위로와 사랑이 담겨가지고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부흥되나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부흥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사역 때문에 이 말씀 사역에 막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민호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책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그분이 전도사님 시절에 청년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권사님이 한번 오시더니만은 새 가족을 좀 만나달라고 부탁을 하답니다. 아, 이 권사님 나는 뭐 청년 담당인데요. 아니 그래도 좀 만나주세요. 그래서 만났더니 20대 중반에 아들을 둔 중년의 어머니신데 고개를 숙이고는 말을 전혀 안 하더래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전도사님 제가 우리 아들하고 둘이서 살고 있는데 우리 아들 얼굴을 6달 동안이나 보지 못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그 아들 얼굴을 6달 동안이나 못 봤대요. 사연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본래 이 분은 부부 생활이 원만하지 못해가지고 별거 생활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이 아들이 많은 상처를 받게 되었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군대에 입대했어요. 그렇게의 부부간이지만은 별거하다 보니까 소식을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별거 중이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것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대 간 아들에게도 알릴 겨를도 없이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나중에 뒤늦게 휴가 나온 아들이 알게 됐습니다. 엄마가 아버지를 죽인 것이 아닌가 그런 오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 아들의 마음이 다치고 아주 정신적으로 공황상태처럼 돼버리고 말았답니다. 간신히 군대에서 제대를 하기는 했지만은 이 군대에서 제대한 아이가 갈 데가 없으니까 엄마랑 같이 살기는 살아요. 그런데 엄마를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엄마는 아들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서 이렇게 늘 올려놓는데 여러분 식탁에 올라갈 준비가 다 되어서 무슨 뭐 가위 같은 걸로 자르기만 하면은 올려놓을 수 있는 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김을 어머니가 어떻게 이제 가위 가지고 썰었는데 그 속에 습기 방지제가 들어 있었는데 그것까지 가위로 이 썰려 가지고 김을 놨는데 그 김에 습기 방지제가 붙어서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걸 몰랐어요. 아들이 나중에 엄마가 없을 때 밥 먹으러 나와서 보고는 엄마가 아빠뿐만 아니라 이제 나까지 죽이려고 한다. 아마 이렇게 오해를 해서 마음을 더 닫았습니다. 엄마가 차주는 밥 그저 아예 손도 안 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 방 앞에 빵이나 음료수를 사다 놓으면 그거는 그저 먹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얼마를 지나면서 엄마가 해주는 밥을 조금씩 먹기는 먹는데 엄마가 있으면 이 아이가 절대로 안 먹는 겁니다. 나오지도 않는 겁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고 엄마가 없으면 나오고 방 앞에다가 그 문 앞에다가 크게 써붙여 놓기를 들어오면 다 죽는다 뭐 이렇게 써붙이고 엄마는 눈물로 밥상을 차려놓고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아들이 문이라도 열고 잠깐 나와서 밥이라도 먹으니까. 이렇게 6살 동안 아들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살았답니다.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이 그저 수염도 깎지를 않고 폐인처럼 된 거지. 마지막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교회 나오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전도사님 그 사인을 들어보니까 눈앞이 캄캄하고 막막하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기를 너는 날 믿어라. 날 의지해라. 그런 하나님의 감동이 오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줘야 되겠다 하는 감동이 왔대요. 그래서 성령님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성경 귀절 이 30개를 용기에다 적어가지고 그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하나씩 잘라가지고 밥상 머리에다가 올려놔 보세요 했는데 아들이 밥을 먹지만은 그 종이는 쳐다도 안 보더래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났는데 전사님 전사님 우리 아들이 그걸 읽었나 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 국에서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읽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며칠 지나니까 그 송이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방 안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밥을 먹고는 그 송이를 가지고 제 방에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30일이 지나니까 말씀이 다 끝났잖아요. 이번에는 사랑에 관한 성구 성경규절 30개를 똑같은 방법으로 제시를 했답니다. 얼마 후에 이 어머니가 오시더니 우리 아들이 약간 변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아, 보니까 화장실 가보니까 화장실에 면도기를 사용할 흔적이 있어요. 면도를 시작한 것 같아요. 나올 조짐이 보여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한두 달 지나고 나서 그 아들이 방문을 열고 나오고 그 엄마의 그 아픈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을 하고 학교에 다시 복학을 하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당에 나오기 시작하는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방문 틈으로 스며든 말씀의 빛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글을 써놓은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부흥되고 개인은 무엇을 통해서 변화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흥되고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세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7절 말씀 읽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 교회가 계속 부흥됐나? 말씀을 통해 부흥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여기 성도가 더 늘어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 완고하기 이를 데 없는 거대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래서 사도들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굳이 하는 일이 중요하지. 중요하지. 뭐 그 중요하지 않은 일입니까? 그런데 구제에 매달려 있다가 가장 중요한 말씀 사역을 못하면 이거는 잘못되는 거다. 그래서 4절에 가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구제는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곱 집사님이 구제사역을 잘 문제가 없도록 하다 보니까 무엇에 도움이 됐을까요? 말씀 전하는 그 일에 뒷받침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교회가 될까? 다름이 아니라 풍성한 말씀이 있는 교회, 기도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어려워진 말씀의 집회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걸 통해 부흥되고 성도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걸 모르고 소홀히 하면서 뭘 열심히 하나? 부수적인 사역에 너무 많이 매달리게 있어. 그저 구제해야 되니까 자 어떻게 하지? 우리 구제하기 위해서 회의하자. 그럼 회의로 모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도 말씀도 없이 모여가지고 회의만 하는 거예요. 회의는 하면 할수록 뭐가 생겨요? 회의가 생기잖아요. 회의에 회의가 생기고. 제가 신학교나 목사님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말씀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목회를 할 때 여러분 말씀을 나누는 그런 거기에 힘을 써야지 회의를 열심히 하는 거기 그런 목회를 해가지고는 그 목회가 안 된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교회로 흥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을 개인도 체험하고 우리 교회도 체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판단한다.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이 모든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굳었다가 하더라도 마음이 다 풀어지고 녹아내려요. 그러면 근심 걱정 대신 기쁨과 감사가 그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문제가 그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담대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지. 여러분 이런 말씀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서 사랑하게 되고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또 배부름을 얻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여러 가지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시게 될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는 행복한 성도가 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왕성한 건 교회 전체적으로도 체험해야 되지만은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도 이걸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개개인의 심령도 여러분 부흥돼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이 정말 왕성해서 부흥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각 사역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하는 멋진 교회, 말씀에 귀를 열고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온 성도가 은혜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통해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역들이 조그만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모든 사역들이 이것을 뒷받침하는 아름다운 사역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통한 행복한 성도로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그분의 정치활동을 통해서 국토방위와 경제와 같은 모든 것들이 앞으로 계속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 세계가 평화로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특별히 우리 하나님 간섭하여 인도하여 주셔서 혼란스러운 과정을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민주주의가 그 땅 위에서도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모든 정치인들에게 변화와 용서와 화합을 위한 상생의 길도 열어주셔서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서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칩니다. 우리의 삶도 드리고 우리의 은사도 드리오니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모든 것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말씀이 왕성한 가운데 주의 주신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